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5절까지 읽고 그리고 6절부터 그 뒤로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죽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고 6절부터는 입다 사사 입다 이야기의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이 아주 잔혹한 사람이고 괴계에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이 어떤 모략과 배신에 능한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영적인 전통이 배어있는 그 세겜이 아주 쑥대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권력 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바 있습니다. 성경에 길게 나오지만 이게 기드온 이야기의 거의 한 3분지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긴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거기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라는 사람하고 길르앗 사람 야일은요 사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돌라가 10장 1절 보시면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어떤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23년 동안 사사노로 됐다 뭐 그런 이야기만 있어요. 그 다음에 길르앗 사람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사실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했는지 별 이야기가 없고, 4절을 보시면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사사인데 무슨 말을 타거나 병거를 타는 것이 아니고, 그 집 아이들이, 그 사람의 아들들이 30명이면 한 명이 다 낳았을까요? 한 명이 낳기는 어려웠겠죠. 30명인데.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탔다. 어린 나귀는 사실 잘 타는 게 아닌데 어떻게 어린 나귀를 탔을까 싶고, 성읍이 30이다. 이 사람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린 나귀 30을 탔다는 걸 봐서 아마 이때는 좀 태평성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위대한 뭐 많은 일을 한 사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없어서, 어쩌면 5달란트 받고 5달란트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달란트 받고 2달란트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사사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부자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사예요. 아비멜렉은 아닌 거죠.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길게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그만큼 악당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들여다보실 때 우리 삶에서 악한 일이 많은지 선한 일이 많은지, 이거 참 중요한 일일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뭔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좀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일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쭉 보시면, 이를테면 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냥 뭐 사사는 사사인데 어린 나귀 30명 타는 아들 30명 낳은 그 이야기 밖에 할 게 없다 이러면 조금 서글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연약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좀 맺고 그거를 좀 잘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이 많은 인생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정말 올려드릴 만한 찬송의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 돌라라든지 야일, 길르앗 사람 야일은 좀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6절부터 나와 있는 그 입다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사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은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뻔히 지켜보시고 있는 와중에 다시 악을 행했는데, 예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 뭐 이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아니고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아람과 시돈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신이에요.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신이고요, 블레셋 사람의 신들은요, 이스라엘의 서쪽, 서남쪽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나라의 신들을 다 종합 세트로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런 이방의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상의 종합판인 거예요. 종합 세트예요, 완전.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무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욕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상이라는 것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우상을 도입해서 섬겼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자기 안전 혹은 자기 풍요로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병이 들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정말 못할 일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못할 일이 없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병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온갖 우상을 다 이용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 교회가 그 모양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기를 더 풍요롭고 화려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뭐 성공하게 하고 뭐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온갖 우상을 다 이렇게 도입하다가 보니 이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블레셋 사람들은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암몬 자손들은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과 암몬은요, 전혀 지역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길르앗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요, 어떻게 보면 므낫세 반지파, 르벤지파, 갓지파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지파들, 대표적인 지파들이었어요. 이렇게 강하고 대표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요, 이방 세력을 이기지 못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날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이방신들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너희 지금 이거 답답하고 힘들 때 그 이방신 찾아가 봐.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따라다녔으니 너희가 정말 어렵고 힘들면 너희들이 좋아했던 그 이방신 찾아가서 그 이방신에서 기도해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는데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기보다 그저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부르짖는 탄식, 한숨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메소포타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이 압제할 때나 모압왕 에글론이 압제할 때나 뭐 이럴 때는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요 점점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속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어서 응답하신, 부르짖어서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배신을 많이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 은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모욕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많이 상하세요. 그런데 이 속상하신 하나님이요 그래도 보면, 그래도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가 좋아하는 이방신들에게 달려가서 기도해봐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정말 그렇지만 제발 우리를 건져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16절에 자기들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요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게 선명하게 뜻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곧 번역한 이 표현이요 속상할 때 왜 그 막 자녀들이 괴롭히거나 뭐 이럴 때 내가 너 때문에 제 명예 못 살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 명예 못 살지. 그 여기에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수명을 잘라 먹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수명을 잘라 먹었다. 우리 왜 제 명예 못 살지 이렇게 투덜거릴 때 내가 너 때문에 내 수명이 줄어들 것 같다, 네가 내 목숨을 줄을 잘라 먹고 있구나 뭐 이런 의미에서 내가 너 때문에 제 명예 못 살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수명을 잘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많이 상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수명이 짧아져요. 짧아져요. 하나님의 수명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장이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제 명예 못 살 정도로 애가 타는, 애간장에 녹아지는. 하나님은 아주 화가 나세요.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그 자식, 그 자녀들,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속이 녹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이방신에게 찾아가서 거기 가서 기도해봐. 내가 너희들을 다 건져낸들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신 찾아서 기도해봐.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아지는 기도에 나는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지만 또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이 문드러지는 이런 거를 오늘 본문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발 제발 우리를 건져주세요. 제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녹아지셔가지고 어떻게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마음 둘 데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표준 새번역 같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가만히 계실 수는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줘요.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계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그 고통당하는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늘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지 이렇게 속상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탄식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못할 짓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애타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좀 주님께 응답할 줄 아는 그 주님 앞에 좀 무릎 꿇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